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격차를 벌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설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5%에 이르러서 41%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4%포인트 앞서 나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말에 같은 기관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 43%, 트럼프 후보 42%로 1%포인트였던 격차가 더 커진 것입니다. 당시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안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USA Today와 서포크 대학교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48% 지지율로 43%를 기록한 트럼프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5%포인트에 이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기 전인 지난 6월의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을 4% 가까이 앞선 바 있습니다. 두 달 사이에 양당 후보의 지지율 판세가 뒤집힌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크게 역전한 데는 히스패닉, 흑인, 젊은 층과 저소득층의 민심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USA Today는 해설했습니다. 특히 연소득 2만 달러 미만 계층은 6월 조사 당시 트럼프 후보에게 바이든 대통령보다 3%포인트 높은 지지를 보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보다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23%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또한 11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9일 공개된 더 힐과 에머슨 칼리지 조사에서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등 세 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섰습니다. 반면에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 세 곳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두 사람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30일 몽골 정부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몽골 당국이 의무적으로 ICC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푸틴 대통령을 ICC로 이송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이 예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소련군과 몽골군의 공동승리 8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웃나라 몽골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C는 지난해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당시 특별 담화를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등 ICC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만 방문해 왔습니다. 작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대신 보내고 자신은 화상으로 발언했습니다. 영장 발부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CC 회원국인 몽골은 가입 조약인 로마 협정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 검거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0일 몽골 방문 일정의 모든 측면은 신중하게 준비됐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어린이들에 대한 소아마비 접종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교전을 일시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팔레스타인 지역 담당자 릭 피퍼콘 씨는 양측이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자 중부 지역에서 교전 중지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29일 남부의 국경 정책 강화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후보 확정 뒤 처음으로 진행된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해군 자산들이 국제해사기구 자료에서 속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13척이 명단에서 빠지자마자 이번엔 모든 군함이 삭제됐습니다.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방문 기간 중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가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 북한 인권특사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22도, 최고기온 21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해군 자산들이 국제해사기구 자료에서 속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13척이 명단에서 빠지자마자 이번엔 모든 군함이 삭제됐는데요. 해군력 정보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관심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군함들이 국제해사기구 IMO 선박 등록 자료에서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잠수함 13척이 목록에서 삭제된 지 하루 만입니다. BOA가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GISIS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 동부 시각 29일 오전 11시경부터 북한 소속 선박 중 해군 함정이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진 함정은 180여 척으로 모두 북한 해군 소속입니다. 또 이들에게 부여된 IMO의 고유 식별 번호를 따로 조회해도 없는 선박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해군 소속이 아닌 일반 북한 상선은 여전히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해군 소속 함정만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입니다. 앞서 BOA는 27일 북한 해군 소속 잠수함 13척이 GISIS에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은 북한 해군 소속 잠수함인 상어 2급 11척과 신포급 824 영웅함, 신포 C급 김군옥 영웅함 각각 한 척씩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잠수함 13척은 BOA 보도 하루 만인 28일 오후 일제히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난 29일엔 남아있던 북한 해군 소속 함정까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사라진 함정 중에는 최근 1, 2년 사이 등록된 호위함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신형 호위함 661호와 오는 2026년이 건조연도로 표기됐던 남포급 호위함 두 척도 더 이상 자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1950에서 1980년대 건조된 노후 함정으로 이전부터 GISIS에 북한 선박으로 등재돼 있었지만 이번에 빠졌습니다. GISIS 자료에서 해군 함정 자료를 일괄 삭제한 당사자는 북한 당국이 유력해 보입니다. IMO 대변인은 29일 북한이 직접 잠수함 13척을 삭제했느냐는 BOE의 서면 질의에 GISIS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허브라면서 회원국은 자국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GISIS는 인터넷에 각국이 제출한 선박 현황을 보여주는 매체고 선박의 등록과 취소는 각 IMO 회원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전날 BOA에 IMO 본부가 위치한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관리가 통상 북한의 신규 선박 목록을 IMO 측에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986년부터 IMO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루 간격으로 잠수함 등 해군 함정을 잇따라 삭제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BOE의 보도로 촉발된 군사 자산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는 분명히 자국 함정이 IMO에 등록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면서 너무 급박하게 발생한 일인 만큼 단순히 우연히 벌어졌다고 상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pretty clearly in response to the news stories that their ships were registered. I mean, this
이어 국가 조직의 고위층 중 누군가가 보도를 접했을 것이라며 주목받는 것이 싫고 북한의 역량을 은폐하길 원해서 선박 등록 자료에서 뺄 것을 명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뷰오이는 런던 주재 북한 대표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IMO 등록은 미국과 한국 정부도 주의 깊게 지켜본 사안입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뷰오이에 우리는 북한이 13척의 잠수함을 IMO에 등록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한국, 일본, 그리고 그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한국과 영내 전반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더욱 공격적인 수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28일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방문 기간 중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 방중 기간 동안 열린 모든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In all of my meetings, I stress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방중 결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합법적인 해상작전에 대한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앞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설리번 보좌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 미얀마, 중동에 대한 공동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방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깊게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We didn't reach any specific agreements on the South China Sea. For one thing, it's not for the United States to
미국이 필리핀과 같은 당사국을 대신해 중국과 합의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두 국가 사이에 직접 외교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오랜 약속과 남중국해에서의 법치, 항행의 자유, 해양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없이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이 문제에 관해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very time I meet with Chinese officials, I raise the issue of election interference and laying down a clear marker that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의 잠재적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중국 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선거 개입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국가도 미국 선거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중국 방문도 그런 점에서 다르지 않았으며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번 중국 방문의 핵심은 외교를 통한 책임 있는 양국 관계 관리라면서 미중 정상이 올해 말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와 주요 20개국에 참석할 경우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양측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우드사이드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 양안 문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향후 몇 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전화통화를 계획하는 것을 포함해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에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번 방중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대선을 앞둔 이번 미중 간 고위급 소통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한영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중 결과 브리핑을 통해 중국 측에 미국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강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에선 어떤 해석이 나오나요?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자신이 베이징에서 참석한 모든 회의에서 타이완 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권 도전 출정식이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이 삭제돼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담지 않아 마치 미국이 이 목표를 저버린 듯 보인 데 대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 인사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함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미국의 압박에 따른 자위적 행동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거부하는 미국의 의지를 재차 환기시킨 발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비핵화라는 얘기 안 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중국한테 가서는 그 얘기를 오히려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설리번까지 침묵을 했다면 그러면 미중이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닌가에 암묵적 합의가 되지 않았느냐라고까지 해석을 할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선을 그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할 경우 그 파장을 우려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국 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미국이나 중국 모두 북한 비핵화의 현실성 여부를 떠나 이를 공식 인정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진 한국과 핵 강국인 중국과 버겁게 맞서고 있는 타이완 등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펼쳐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는 중국은 북한 핵 보유를 자위적 행동으로 두둔하면서 그렇다고 한국까지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편향된 입장인데 설리번 보좌관은 남북한 모두가 핵을 가져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방중이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 관리 노력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의 방중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방중 기간 중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중국 군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났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과의 깜짝 만남도 성사됐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자들이 미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책임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설리번 보좌관의 브리핑 내용으로 미루어 타이완 해협 문제를 넘어 북한이 7차 핵실험 같은 전략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행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잘 좀 관리해달라. 그게 우리 양국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북중 관계가 냉랭해졌다는 신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막으려고 할까요?
북중 간 이상 기류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가 언급됐다는 이유로 중국 총리가 참석한 회의 결과물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엔 중국 랴오닝성 다렌에 2018년 설치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발자국 기념물이 제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인 7월 27일 저녁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된 기념행진 행사에 북한 주재 외교관들이 다수 참석한 것과 달리 왕야준 중국 대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유한 명예 교수는 북한이 북중러 연대 강화를 원하지만 중국은 북러와 묶여 서방과 대립하는 구도를 국익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명예 교수는 중국 당국이 공식 입장 표명은 안 하지만 자국 학자들을 통해 7차 핵실험이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며 간접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대국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거지 과거 이 전통적인 동맹이나 이념적 관계로서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내부적이죠 사상 이론적인 조정을 좀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훨씬 북한식 보수주의로 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이제 두 달여 남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기 체제 약점인 북한 주민 인권 강화를 부각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최근 미한 연합군사훈련에도 이례적으로 거의 대응하지 않은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북중 관계가 냉랭해졌지만 양국은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한다며 북한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과 근본적인 갈등 국면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닐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중국의 필요성들이 있는 거 그런 점에서 나름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어느 정도는 좀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할 수 있다고 보고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국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외부의 위협이나 자극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도발에 나선 선례 때문에 지금 시기 또한 방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90일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은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29일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난 3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29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1718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 주재 스위스 대사가 최근 위원회 활동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의 오늘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위스는 위원회의 임무와 제재 조치의 완전한 이행,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에 기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대표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도 촉구했느냐는 VOA의 질의에 비공개 협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원국과 국제기구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이므로 의장국은 정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국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은 90일마다 주기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이번 보고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4월 30일 활동을 종료한 이후 이루어지는 두 번째 보고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5월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미, 한일 3국은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계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레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7일 유선 협의를 갖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종료됐지만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알리기 위한 대체 메커니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해 관련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날 안보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에서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무기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황 대사는 7월 31일과 8월 11일에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Mr. President, we note with great concern the Ukrainian authorities' announcement that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s were used again by Russia.
황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의 불법적인 무기 조달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사용을 은폐할 수 없다며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적인 군사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연루된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condemn the DPRK for being complicit in Russia's illegal invasion, prolonging the war in Ukraine, and threatening.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유럽과 동아시아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서 평화를 이룰 때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츠코 시노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차석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지지한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espite being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Russia continues to violate the related Security Council.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 차석 대사는 앞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계속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이 사전 조율 없이 북중 국경 지역에 방송용 무선국을 설치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유엔 전문기구가 밝혔습니다. 다만 전파 간섭을 피하기 위한 사전 조율은 권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29일 중국이 북중 국경에 방송용 무선국 설치를 위해 북한과 사전에 조율할 의무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ITU 대변인은 북한이 중국의 접경 지역 무선국 설치에 대해 ITU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 서면 질의에 북한 혹은 중국의 87.5MHz에서 108MHz 범위 내 FM 방송국은 ITU 주파수 계획이나 의무 조율 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들 국가가 FM 방송국을 ITU에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공식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 나라에서 사전 조율 없이 FM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은 ITU의 전파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다만 주파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양국 간 조율은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되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 등에 라디오 방송용 무선국 설치를 계획 중인 가운데 북한이 주파수 간섭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4일 ITU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이 계획 중인 무선국 가운데 단둥 기지국을 포함해 17개 기지국은 심각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전 조율을 요청한 적임이 없고 이는 ITU 지침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3개의 회원국을 갖고 있는 ITU에 북한은 1975년에 중국은 1920년에 가입했습니다. 한편 ITU는 중국의 국경 부근 통신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북한이 반대 의사를 통보했느냐는 BOA의 질문에는 ITU의 정책에 따라 이 같은 유형의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의 제기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나 기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양자간 협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만약 북한 또는 중국이 주파수 등록 원부에 FM 방송국을 등록하기 위해 ITU에 통보하고 상대국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ITU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가 FM 방송국 통보국가에 연락해 문제를 논의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석탄 거래 등 불법 행위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의 서해 석도 북부 해상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선체를 맞댄 선박 여러 척이 보입니다. 28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70m와 80m 길이 선박이 맞대고 있고 반대편으로 40m 길이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과거 북한의 불법 환적 양상으로 본다면 크레인을 장착한 선박이 두 선박의 화물 선적을 돕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에선 길이 85m와 40m인 선박이 선체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서해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과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상에서 횡행하던 선박 간 환적이 북한 영해로 옮겨져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안보리 등이 공개한 북한의 불법 환적과 일치하는 장면이 또다시 포착된 것입니다. 이 일대에서의 움직임이 또 주목되는 건 올해 3월 한국 정부가 나포한 선적 미상 선박 더이호의 행적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더이호와 북한 선박 덕성호가 올해 3월 북한 해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했다며 관련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두 선박이 밀착한 지점을 석도 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석도 해상에서 포착된 환적 정황도 석탄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닌지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입니다. 최근 중국 선박이 석도 인근 해상에 출현한 점도 이번 사안과의 연관성을 의심케 합니다. 앞서 BOE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중국 화물선인 칭안 9048호가 26일 북한 서해 석도 북부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칭안 9048호는 이후 약 하루 정도 머문 뒤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는데 이 선박이 머문 해상은 이번에 환적 정황이 발견된 곳과 멀지 않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북한의 환적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이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지난 2018년을 끝으로 6년 넘게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선박을 제재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마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BOE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선박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at designation seems no longer possible since the P5 can no longer agree at the Security Council and specifically.
그러면서 선박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체에 달려있다며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의 독자 제재를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북한의 가족을 둔 한인들과 만나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미북관계 개선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팀 케인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은 29일 미 정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더 적극성을 보인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maybe family connection and family reunification is something that we can start when other things seem harder.
케인 의원은 이날 버지니아주 센터빌 도서관에서 미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기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과 관련해 북한의 가족을 둔 한인들과 면담한 뒤 부유에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핵 문제 등을 두고 미북 간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미 정부가 내부적으로라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는 건 다른 문제들이 더 어려워 보일 때 시작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며 그것이 바로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우리는 이런 기록부가 상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상봉에 대한 이런 열망을 보여주고 한국과 협력한다면 어떤 외교적 기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인 의원은 지난 3월 미 국무부가 한인 이상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원에서는 버지니아주의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미셸 스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일 법안이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향후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포함한 이상가족 상봉에 대비해 국무장관은 북한 인권특사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이름과 기타 관련 정보를 담은 국가기록부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미 정부가 이런 기록을 구축해놓으면 향후 북한과 대화의 기회가 생길 때 이상가족 상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the moment opens up and there's better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미국과 북한 간 외교 관계가 개선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북한과의 논의에서 상봉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여전히 미북 관계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registry would be important, but ultimately the real important thing is an improved relationship.
케인 의원은 기록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비록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적대적인 관계일지라도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을 만큼 개선된 국가 간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길을 찾기 위해 매일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북 이상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이상가족 문제에 진전을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 6월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 간담회에 참석해 한인 이상가족과 한인 동포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외교정책 수립에 한인 동포사회와 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has been such a priority for me in this role that they were in fact one of my first meetings.
한편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고령의 한인 이상가족들은 이날 케인 의원에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17살 때 부모님 그리고 5남매와 헤어지게 된 장송 씨는 이제 그때의 어머니보다 더 고령인 92세의 백발이 됐습니다. 1950년 12월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피난민 10만여 명이 철수한 흑남 철수 때 수송선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피난을 가며 이상가족이 된 장송 씨는 이날 한 장밖에 없는 어머니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이상가족들 지금 가면 우리 부모가 어디 가서 죽어서 어디 가 있는지 개울창이가 죽어서 뗏다구가 남았는지 어디 산인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부모의 해골 그걸 모아서 한 대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 동생들 한 대 모아서 모시는 게 내 소원이야. 지금 할 일은 몇밖에 없어. 딴 거.
여든이 넘은 전성복 씨도 마찬가지로 흑남 철수 때 부모님과 남쪽으로 피난가며 북쪽에 남았던 맏언니 그리고 오빠와 헤어진 지 어느덧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한에는 우리 언니 가족하고 오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두고 온 아들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매일 부두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어요.
장송 씨는 많은 이상가족들이 이제는 고령이 돼 세상을 떠났다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의 소식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때가 있는데 때. 왜 때가 있는데 때를 놓치면 물처럼 흘러가서 다시는 오지를 않아요. 응? 우리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남북한은 지금까지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은 한국전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할 공식적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들어선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 미사일 위협에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국제 평화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29일 김정은이 전 세계에 가하는 위협은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위협과 직결돼 있다며 이제 북한의 위협은 유엔인권이사회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후퇴하고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됐다는 것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안보 전문 매체 저스트 시큐리티 기고문에서 김정은은 지난 10년 동안 냉전 시대에 존재했던 것과 유사한 중앙 집권적 경제 통제 시스템을 북한에 다시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복종하고 생존을 위해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집권 당시 기본권이 없고 만성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폐쇄적인 사회였던 북한을 완전한 전체주의적 디스토피아로 만들었다며 1950년에서 1970년대 할아버지 김일성이 통치하던 사회와 유사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실험을 거듭해 북한은 이제 일본, 한국, 중국, 심지어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의 핵 위협은 인권 위협이라며 관련국 정부는 고조되는 안보 위협과 북한의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과 다시 관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체제 내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과 다시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국들은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 유엔 기관의 인도주의적 위기 그리고 인권 침해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에 대한 추가 브리핑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의 무기 개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 인권 상황의 연관성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촉구하는 것은 유엔 총회의 몫이라며 강력한 총회 결의가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전문가들은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 책임 규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다시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국제평화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커비 위원장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는 노력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킹 전 특사는 다만 유엔 등에서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ithin the UN system and elsewhere, there are limitations on what you can do with a rogue regime like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거부권에 가진 안보리 다섯 개 상임 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매우 가깝다며 북한이 미국, 유럽연합, UN에 문제를 일으키길 원하고 어떤 해법도 차지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럼에도 UN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을 계속 압박하며 북한이 불법 국가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등 우리가 해왔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7월 방한에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을 만나 9월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와 11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과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의미하는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한 북한 인권 관여 확대 방안도 긴밀히 모색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테일러 대사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UNCOI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계속 북한에 집중 조명하는 것이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가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 북한 인권특사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에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우리는 지난 8월 21일 북한이 망명 희망자들이 중국에 구금됐다는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29일 최근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망명 희망자 등 북한에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며 또한 탈북민 가족들도 보복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탈북 망명 희망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포함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이날 VOA에 북한 국적자들이 체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사무소 측은 우리는 탈북민들이 송환되면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 구금, 성폭행을 포함한 성기반 폭력, 아동과 부양가족 간의 강제분리,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평가를 토대로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강제송환을 삼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고문 및 강제실종의 절대적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 공정한 재판 보장 등 송환되는 모든 주민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결의열 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는 RFA에 탈북 여성 13명과 어린이 2명이 지난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한국 통일부 당국자가 이날 언론 보도 이후 해당 단체와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며 자국에는 탈북민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의에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이들에 대해 국내법 및 국제법의 원칙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인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최근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 수장들이 북한 당국에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처우를 우려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서한 답변에서 관련 서한은 허위와 날조, 음모로 가득 찬 일관된 반북 정치 도발 문서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적대 세력을 추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9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의 처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계속되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우려했습니다.
It's very tragic and very sad to have these North Korean family, these North Korean individuals arres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Clearly is violation of
김 전 특사는 북한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체포된 것은 매우 비극적이라며 이는 명백히 중국이 보호하겠다고 다짐한 유엔 절차와 정책,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2도, 최고 기온 21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하루 종일 맑습니다. 기온은 평양이 22도에서 32도, 안주와 남포 22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맑습니다. 신유주 기온 20도에서 30도, 수풍 18도에서 29도, 강계 17도에서 29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역시 맑습니다. 해주 기온 22도에서 32도, 용현 21도에서 31도, 개성 22도에서 33도, 사리원 21도에서 32도, 신계 20도에서 33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함흥이 19도에서 30도입니다. 장진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12도에서 25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습니다. 14도에서 26도입니다. 원산 맑은 가운데 21도에서 30도로 예상되고 평강 17도에서 32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기온 청진 18도에서 29도, 선봉 19도에서 29도입니다. 삼지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7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대체로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0.5에서 1.5m, 먼바다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습니다. 물결 오전에 1에서 3m, 오후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먼바다 물결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격차를 벌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입소스 설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5%에 이르러 41%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4%포인트 앞서 나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말에 같은 기관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 43%, 트럼프 후보 42%로 1%포인트였던 격차가 더 커진 것입니다. 당시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 범위 안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USA Today와 서포크 대학교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48% 지지율로 43%를 기록한 트럼프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5%포인트에 이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기 전인 지난 6월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을 4%포인트 가까이 앞선 바 있습니다. 두 달 사이에 양당 후보 지지율 판세가 뒤집힌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크게 역전한 데에는 히스패닉, 흑인, 젊은 층과 저소득층의 민심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USA Today는 해설했습니다. 특히 연소득 2만 달러 미만 계층은 6월 조사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바이든 대통령보다 3%포인트 높은 지지를 보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보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23%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또한 11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더 힐과 에머슨 칼리지 조사에서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등 세 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섰습니다. 반면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 세 곳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두 사람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30일 몽골 정부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몽골 당국이 의무적으로 ICC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푸틴 대통령을 ICC로 이송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이 예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소련군과 몽골군의 공동승리 8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웃나라 몽골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C는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당시 특별 담화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등 ICC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만 방문했습니다. 작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대신 보내고 화상으로 연설했습니다. 영장 발부 후에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CC 회원국인 몽골은 가입 조약인 로마 협정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 검거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0일 몽골 방문 일정의 모든 측면은 신중하게 준비됐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비롯한 현지 매체들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몽골에서 체포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에 관해 몽골의 우리 친구들과 훌륭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몽골 방문은 오후나 후렐스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어린이들에 대한 소아마비 접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교전을 일시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팔레스타인 지역 담당자 릭 피퍼콘 씨는 양측이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가자 중부 지역에서 교전 중지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첫 접종으로 4주가 지난 뒤에는 2차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퍼콘 씨는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9일 남부의 국경정책 강화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 안보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는 준수하고 집행되어야 하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을 처리할 관련 법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 집행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